지난주일 저희는 그 나를 따르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그 제자도에 관해서 설교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2018년도에는 시간이 되는 대로 이 제자도에 관한 설교를 계속해서 하겠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지난주에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예수님께서 성도 따로 부르시고 제자 따로 부르시고 그러지 않았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성도를 부르셨을 때에는, 우리를 부르셨을 때에는 이미 제자로도 부르신 겁니다. 그래서 성도 따로 제자 따로 부르는 그런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학생은 학생다워야 되고 부모는 부모다워야 되고 목사는 목사다워야 되고 성도들은 성도다워야 되고 그게 지극히 당연한 거잖아요. 우리 살면서 그건 지극히 당연한 거예요. 그러면 제자다운 건 또 뭘까? 우리는 성도로서 구원받은 자로서 초청을 받고 구원을 받았는데 구원받을 때 이미 제자예요. 그러면 우리의 던지는 질문은 그러면 제자다운 건 또 뭔가? 소위 말하면 제자의 덕목, 제자가 살아가는 삶의 자세, 제자가 갖추어야 되는 자세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오늘의 설교는 딱 그거 하나입니다. 제자들이 갖추어야 되는 자세입니다. 근데 이 제자들이 갖추어야 되는 이 자세가 구체적으로 세분화해서 따지라고 그러면 아마 한 20개, 22, 22개 정도 이렇게 찾아낼 수 있을 것 같아요. 막 세분화를 하면. 그런데 그렇게 세분화하지 말고 오늘은 아주 간단하게 다섯 가지만 얘기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또 속으로 아이고 다섯 가지도 많은데요 라고 생각하실지 모르는데 간단하게 지나갈게요. 우리가 다 아는 이야기예요. 다 아는 이야기인데 이 다섯 가지 중에 제가 힘주어서 이야기를 하고 싶은 부분은 다지만 특별히 힘주어서 이야기하고 싶은 부분은 세 번째와 다섯 번째 부분이에요. 그 이야기는 우리 조금 이따가 하도록 하고요. 첫 번째는 복종입니다. 우리가 제자답게 산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복종하면서 사는 거예요. 제자 그러면 복종이 반드시 함께 생각이 되어져야 돼요. 하지만 오늘날에 이 복종이라고 하는 단어가 그렇게 달가운 단어는 아니에요. 직장을 갔는데 매니저가 사장이 너 나한테 복종해야 돼 그러면 기분 좋으세요 여러분? 아무리 내가 돈 받고 월급 받고 일을 하는 사람이지만 주인이 와서 너 나한테 복종해 그러면 그거 좋아하는 사람 없어요. 당연히 없어요. 요즘이 어떤 세상인데 복종을 합니까? You obey me 그러면 아 기분 되게 나빠요. 그런데 똑같은 말인데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 어떨까요? 법대로 해야지. 우리 회사에는 regulation이 있어. 이거는 지켜야 돼. 이 말에는 여러분 순응하실 수 있겠죠. 그 regulation에는 우리가 순응을 해야 돼요. 규칙에는 반드시 순응을 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복종이라고 하는 단어가 별로 그렇게 좋은 단어는 아니지만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이 전도할 때에는 이 단어를 사실은 사용을 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부르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우리를 부르시는데 여러분 무조건 따라와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는 이 복종이라고 하는 그 개념을 가르쳐 줍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죄인을 부르실 때에 예수님이 어떤 선택의 여지를 주거나 어떤 조건을 놓거나 계약을 하면서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죄인들을 부르실 때 구원을 받는 사람들을 부르실 때에는 일방적으로 부르셨어요. 그때 예수님이 요구하고 계시는 모습은 뭔가 하면 바로 순종 혹은 복종이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하지만 우리는 가끔씩 이런 착각을 할 때가 있어요. 어쩌면 일부러 그렇게 하는 것 같은데 예수님이 나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나를 무조건 선택해서 나를 구원해 주셨다. 그때는 우리 아멘해요. 그때 우리는 아멘 잘해요. 근데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그 다음에 순종하면서 살아라, 복종하면서 살아라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는 의도적으로 막아요. 못 알아듣는 척해요. 나 제자 아닌데요? 나 그런 거 모르는데요? 라고 막아요. 그러면 이 복종은 누구에게 복종하는 겁니까? 누구에게 복종하는가 하면 목사에게 복종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절대로 착각하면 안 돼요. 우리는 목사에게 복종 안 합니다. 다른 교회는 그렇게 가르칠지 모르지만 저는 그렇게 안 가르칩니다. 우리가 복종해야 되는 대상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께 복종하고 하나님께 복종하고 성령님께 복종한다는 그 말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의도가 다 담겨 있거든요. 그럼 목사가 하는 일은 뭐냐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설명해 드리는 거예요. 이런 구절도 있습니다. 이게 이런 뜻입니다라고 목사는 그것을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주는 거니까 목사가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주는 그 말을 듣고 순종한다라고 하는 말은 이해가 되지만 그 말은 맞는 것 같지만 만약에 목사가 당신 이거 하시오, 당신 저거 하시오 그럴 때 그 말에 순종한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에서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아무아무개 집사님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러면 그거는 순종해야 돼요. 그거는 선택이 없어요. 그러나 다른 거 뭐 밥을 먹을 때 뭐 그렇게 잡수지 마십시오. 왜 잡곡밥을 드시지 쌀밥을 드십니까? 이런 거는 안 들어도 돼요. 근데 우리가 성경에서 가르쳐주고 있는 것을 목사의 입으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서 가르치든 여러분들이 읽고 깨닫든 아는데도 불구하고 복종이 안 되는 것은 첫 번째는 몰라서 못한다고 하지만 두 번째 게 사실은 더 커요. 일부러 차단을 시켜요. 못 알아듣는 척해요. 우리 1월 달에 성경 구절이 뭐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예요. 그렇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우리 그거 다 잘 알아요. 그러면 우리 보고 뭐 하라는 거예요? 우리 보고 사랑하려는 거예요. 그것도 잘 알아요. 그런데 행동에 있어서는 일단 차단을 일단 해놓죠. 내가 사랑해야 되는 대상을 일단 구분해놓고 사랑을 할 때가 많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복종이 우리 생활 가운데서 제대로 실현되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교회가 이 세상에서 힘이 없어지는 것은 복종의 삶이 없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복종이 없는 기독교는 진정한 기독교가 아닙니다. 복종은 하나님 앞에 반드시 그 복종이 있을 수 있어야 됩니다.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율법 가운데 가장 큰 율법이 무엇입니까? 잘난 척하면서 물어본 거예요. 그때에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건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너도 그러면 가난한 자를 위해서 네 가지고 있는 거 팔아서 해라. 거기서 시험에 들잖아요. 이웃을 사랑하라고 했는데 거기서 시험에 드는 거예요. 우리들의 삶이 그거하고 너무나 똑같아요. 그래서 복종을 해야 되는데 우리들의 모습이 복종이 안 되니까 잘 안 되니까 실수가 많으니까 그 다음에 해야 되는 게 뭐냐면 회개하는 삶이에요. 두 번째로는 우리가 반드시 회개하는 삶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마태를 부르셨어요. 예수님께서 마태를 부르시면서 그랬더니 마태가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선생님 우리 집에 가서 식사합시다. 그래서 마태의 집에 들어가서 식사를 합니다. 근데 마태의 직업이 뭐냐면 세리였잖아요. 그때 당시에 세리는 죄인이라고 손가락질 받고 있을 때거든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아니 저 예수라는 양반이 죄인하고 같이 밥을 먹어?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이야기를 듣고 뭐라고 그러셨는가 하면 그래 니네들 말이 맞다. 내가 이 땅에 왜 왔는 줄 알아? 내가 의인을 구원하러 온 게 아니야. 죄인을 구하러 왔어. 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때에 예수님이 그래 맞아. 마태 죄인 맞아. 인정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상황에서는 아니야. 마태는 죄인이 아니야. 라고 이야기를 하신 게 아니라 그래 너희들 말 맞아. 마태가 죄인인 거 맞아. 근데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다니까? 라고 인정을 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인이다 라고 하는 것이 인정이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죄인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든 죄인이다라고 고백을 하든 예수님이 우리가 죄인인 거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당연히 아시지요. 당연히 아시지요. 예수님 나 저 죄인인데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는가 하면 나도 알아.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말은 자 여기서부터 우리가 헷갈리면 안 돼요. 그 말은 그러니까 계속해서 죄를 져도 되죠? 그 뜻 아니잖아요. 자녀가 어머니한테 와서 엄마 내가 잘못했어요. 내가 실수했어요. 내가 잘못했어요. 했더니 엄마가 뭐라 그런가 하면 나도 알아. 자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러면 아이가 뭐라 그래요? 나 그럼 계속해서 잘못해도 되죠? 그러면 엄마들 뭐라 그러실래요? 그렇게 해라 그러시겠어요? 아니죠. 하면 안 되는 거죠. 안다라고 하는 말은 계속 죄를 져도 된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네가 죄인인 건 내가 알아. 그러니까 하면 안 돼. 근데 우리 사람이 또 죄를 져요 안 져요? 또 죄를 진단 말이죠. 그러니까 거룩한 하나님의 일을 맡아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 모든 제자들이 그 거룩한 하나님의 일을 맡아서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거룩함인데 정결함인데 날마다 실수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또 회개를 할 수밖에 없어요. 베드로가 예수님의 부활하신 모습을 봤어요.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갈릴리로 올라갔잖아요. 갈릴리로 올라가서 거기서 고기 잡는, 나는 고기 잡으러 갈랜다. 그러고서 이제 올라간 거거든요. 그래서 낚시를 하고 있는데 그날은 고기를 하나도 못 잡았어요. 그래서 새벽이 됐을 때 아예 포기하고 이제 들어오려고 그러는데 예수님이 나타나신 거죠. 근데 베드로가 예수님인 줄 몰랐어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는가 하면 내 그물을 오른편으로 던져라. 아이고 밤새 해봤어요. 안 되던데요. 근데 말씀에 의지해서 한번 해볼게요. 그러고선 그물을 던졌어요. 그랬더니 고기가 많이 잡혔다. 엄청 많이 잡혔다. 엄청 많이 잡혔잖아요.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잡혔다.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어요. 그때에 베드로가 예수님인 것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와가지고 첫 번째 뭐라고 얘기를 했는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유명한 말이에요.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십시오. 베드로가 예수님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조금 어설프긴 했지만 예수님 믿었단 말이에요. 부활하신 예수님 봤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예수님 나 죄인이에요. 맞아요. 나 죄인이에요. 그러니까 나를 떠나세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거룩하신 예수님 앞에 나 모습을 보여드릴 수 없어요.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들의 모습이 다 죄인이에요. 죄인이지만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우리를 제자 삼아 주셨어요. 제자의 삶으로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제자답게 살기 위해서 죄와 함께 살아갈 수 없습니다. 죄를 끊지 않고는 그리스도인답게 살 수 없습니다. 죄를 끊지 않고는 제자답게 살 수 없습니다. 반드시 끊어야 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옳지 않은 것 끊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는 것 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해야 합니다. 그것이 회개하는 삶입니다. 제자는 그래서 날마다 쳐서 복종시키는 거예요. 날마다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는 것이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그것이 그 삶이 우리에게는 멍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가 멍에입니다. 그 삶,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회개하면서 사는 모습, 날마다 회개하면서 산다는 모습이 뭐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맞게끔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맞게끔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에게 멍에가 된 거예요. 이 멍에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요크인데, 요크는 그 달구지를 끌거나 쟁기를 끌거나 할 때 짐승에다 이렇게 턱 얹혀놓고 끄는 거잖아요. 그것을 우리가 멍에라고 그러는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셨는가 하면 누구든지 나 따라올래? 그러면 뭐 지고 따라오라고요? 자기 십자가 지고 따라오라고 그랬어요. 그 십자가가 멍에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뭐라고도 말씀하셨는가 하면 내가 주는 멍에는 가볍다 이러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보고 멍에를 지래요. We should take a yoke from Christ. 멍에를 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송아지에다가 혹은 소에게, 황소에게 뭐 이렇게 멍에를 이렇게 해 보셨습니까? 지어 보셨습니까? 저는 한 번도 안 해봤어요. 시골에서 해보신 분들 계시는지 우리 어르신들 가운데는 이제 있으실 것 같은데 저는 한 번도 안 해봤는데요. 근데 이제 뭐 드라마나 영화 속에서 뭐 미국 거도 그랬고 뭐 한국 거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야상마에게 이게 뭐 안장 같은 거 얹을 때도 마찬가지라고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돼요. 누렁아 밥 깔러 가자 그랬더니 순한 누렁이는 슬금슬금 기어 나와가지고 머리를 쭉 내밀고 있어요. 그러면 거기다가 멍에를 지울 때 쉬워요? 쉬워요? 쉽죠. 그렇죠? 어떤 녀석은 누렁아 밖으로 가자 그러니까 도망가요. 그리고 끌고 와가지고 지우려고 그랬더니 목을 쑥 집어넣고 막 뒤틀어대고 그래요. 그러면 주인이 너 오늘은 일하기 싫구나. 그럼 너 집에 있어라. 그래요? 아니 지금 밭갈이 할 때 이렇게 얼마나 많은데? 농사 져야 되는데? 그러면 이게... 아, 갑자기 욕 나오려고 그랬어요. 이게 때려서라도 이렇게 씌울 거 아니에요. 그렇죠? 억지로 돼서 씌울 거 아니에요. 여기에 멍에의 뜻이 담겨져 있어요. 멍에가 여기 이 멍에를 진다라는 말에 두 가지 의미가 저는 담겨 있다고 볼 수 있어요. 하나는 의뢰하는 거예요. 하나는 이 말이 submission이에요. 이 submit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라틴어에서 온 단어인데요. 무엇 무엇 아래에 놓다. 어느 어느 것에 아래에다가 이렇게 놓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 submission은 의뢰하다라고 하는 말은 voluntarily, 자발적으로 하는 거예요. 능동형이에요. 그래서 앞에 자막을 만들어 놨는데요. 쉽게 말하면 이 의뢰하다라고 하는 것은 나는 어떤 사람의 권위 아래 내 자신을 스스로 놓는 거예요. 내 스스로가 누구 밑에다가 놓는 거예요. 내가 내 자신을 누구의 권위 아래, 권력 아래 놓는 것은 그 사람을 믿기 때문이에요. 의지하기 때문에, 그 사람을 의뢰하기 때문에 내 자신을 갖다 놓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두 번째 누렁이처럼 자 밭갈러 가자 그랬더니 꽁무니 빼고 있는 그런 누렁이처럼 안 가려고 막 그러다가 한 대 들이맞고 하는 멍에를 얻는 것은 종속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Subjection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Subjection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는 능동형이었다면 이번에는 수동형이에요. 부정적으로 되는 거예요. Passive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 말은 나는 어떤 사람의 권위 아래 놓여지게 된 거예요. 내가 일부러 가려고 안 그랬는데 I don't like it. 그런데 나도 싫은데 거기 가게 된 거예요. 누렁이가 나 밭 안 갈러 갈 거예요. 나 싫어요 그랬는데 나도 모르게 한 대 맞고 그냥 짊어지게 된 거예요. 그러므로 멍에를 진다라고 하는 말은 그리스도를 의뢰한다라고 하는 능동의 모습이 있고요. 그리스도에게 종속되어 버렸다라고 하는 수동의 모습이 있어요. 액티브와 패시브가 함께 모여져 있는 모습입니다. 이 두 군데 다 이 모습이 결론은 똑같아요. 이게 내가 자발적으로 나를 맡기든 맡길 수밖에 없는 어떤 상황이 되어졌든 결론은 똑같습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는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이 말을 너무 멋있게 이렇게 꾸미지 않으셔도 됩니다. 여러분은 종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표현했던 단어로 쓴다면 제가 저한테 쓰는 단어가 있다고 그랬죠. 노예라는 단어예요. 저희는 노예가 되었어요. 지난주 설교를 이렇게 같이 듣고 연결을 해서 들으시면 좀 더 쉽게 들으실 수 있어요. 혹시 지난주에 못 오신 분들 계신다면 CD를 가져가셔서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내가 그리스도의 노예가 됐는데 그리스도의 종이 됐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엄청난 은혜를 주셨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엄청난 은혜를 주셔서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내가 자유인이 되었어요. 더 이상 율법의 멍에를 짓고 이거 안 하면 죽는구나 그러고서 쩔쩔매면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은혜를 주셨는데 그 은혜가 십자가의 은혜예요.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 은혜 때문에 내가 자유인이 되었어요. 그런데 받은 은혜가 너무나도 커서 내가 자발적으로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나 그냥 주님의 종 될래요. 나 자유인 안 할래요. 노예 문서를 예수님께서 다 찢어버리셨는데 아니에요. 그거 찢어버려도 상관없어요. 나 주인의 종 될게요. 구약성경이 그런 모습이 있잖아요. 그 희년이 다가왔을 때에 그 종살이 하던 사람들이 저 종의 문서를 다 파기시킨다고요. 그래서 자인으로 살게끔 해줘요. 근데 그 가운데에 주인에게서 너무 은혜를 받은 사람은 오히려 그냥 voluntarily 영원히 그냥 종 되겠다고 선뜻 나서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우리들이에요. 여러분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리스도의 은혜 때문에 그리스도의 노예가 된 사람이에요. 이 노예가 된 사람들은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다 돌아간다면 복종할 수밖에 없고 주인이 시키는 대로 살아야 되는데 가끔씩 엉뚱한 짓하면 용서를 구하는 회개를 할 수밖에 없고 고대 사회에서 전쟁을 하면 진 사람들 패장 혹은 패왕, 진 왕이든 아니면 적장이든 이긴 사람들의 발등상에 대해서 발을 이렇게 딱 올려놓는 그런 의식이 있었고요. 또 하나의 의식은 어떤 게 있는가 하면 막대기를 군사가 이렇게 양옆으로 하나씩 들고 하나를 가지고 끝을 잡고 있어요. 근데 이렇게 굉장히 낮게끔 해놔요. 낮게끔 해놓으면 그 전쟁에서 패배한 장수나 왕이 그 막대기 밑을 기어서 지나가요. 근데 그 기어서 지나갈 때 앞에 누가 있는가 하면 전쟁에서 이긴 장수나 왕이 떡 하고 서 있는 거예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어떤 모습이에요? 무릎 꿇고 기어가는 거죠. 그 모습을 보이면서 너 졌어. 너는 내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바로 그런 삶이에요. 이게 바로 멍에예요. 이 멍에를 예수님께서 질래면 지고 말래면 말아라. 그러지 않았어요. 내 멍에를 져라. 이것은 너희가 쉬울 것이다, 가벼울 것이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올 것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멍에를 지십시오. 주님 앞에 여러분들 자발적으로 의뢰하십시오. 여러분들의 삶을 서밋하십시오. 그리고 그리스도 아래 머리를 숙이십시오. 우리가 원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을 그렇게 만드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런 모습으로 사는 것을 네 번째로 헌신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은혜를 받아서 너무나도 큰 은혜를 받아서 이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신 위대한 주인의 종이 되었어요. 그 위대한 주인의 종이 돼서 살아갈 때에 헌신이 안 되어지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따른다라고 하는 것, 그리스도의 제자답게 산다고 말은 하는데 헌신 없이 그리스도의 제자답게 살 수 있겠습니까? 헌신이 없는데 제자답게 산다고요? 그건 거짓말이에요. 헌신은 해놓고 제자로서는 안 살겠다고요? 그것도 거짓말이에요. 제자답게 사는 모습과 헌신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엔 같은 모습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만 조금 힘든 이야기를 하고 넘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가끔씩 이 부분을 가지고 잘못 가르치는 교회가 있어요.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맞지요? 믿음으로 구원받으면 우리 아멘합시다. 정말 우리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그런데 가끔씩 차마 이단이라고 이야기하기는 아직은 아니지만 뭔가 모르게 이상하게 가르치는 교회가 미국 교회도 있고 한국 교회도 있어요. 어쩌면 미국 교회에서 먼저 시작을 한 것 같아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오기는 왔는데 그 교회를 가면은요 하던 공부 때려치고 선교사가 된다고 그러고 전도 간다고 그러고 하던 사업 때려치고 뭐 한다고 그러고 막 교회에서 뭐 한다고 그러면 다 팽개치고 교회 와서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거기가 그런 모습이 건강한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마치 이렇게 가르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진정한 구원을 받으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도 받아야 되지만 하나님 앞에 헌신해야 된다. 그러면서 구원받는 것에 헌신이 마치 조건인 것처럼 붙이는 경우가 있어요. LA도 있어요. LA도 그런 교회가 있어요. 미국 교회가 있어요. 한인교회도 있고요. 한국에도 있고요. 제가 몇 년 전에 한국에 나갔을 때 어느 교회에 제가 잠깐 섬겼던 교회에 청년부들 모임이 있어서 갔어요. 갔는데 몇 년 만에 만났던 사람들인데 그중에 한 사람이 뭐라고 그러냐면 자기 요새 신앙생활이 너무너무 즐겁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행이다. 그랬는데 자기 교회에서 그런 게 아니라 다른 교회 가서 그러는 거예요. 주중에 성경 공부 가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왜 거기가 어떤 거냐 그랬더니 거기 가면은요 헌신을 그렇게 강조하고 헌신 안 하면 안 될 것 같고 이러는 거예요. 자기 교회는 다 내팽개쳤어요. 그러니까 건강하지 않는 거예요. 듣고 보니까 이상한 거예요. 구원의 조건에 헌신을 집어넣은 거예요. 여러분, 구원의 복음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인데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헌신이 붙어져 있어요. 헌신을 해야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그 가슴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내가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았기 때문에 주체할 수 없는 열정이 있어요. 그 모습이 성격에 따라서 확 타오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성격에 따라서 은은한 불 속에서 점차 따뜻하게 타오르는 사람도 있어요. 그 차이점은 있지만 이미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에는 결단이 담겨져 있고 헌신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이 모습을 놓고 그 달라스 신학교에 있는 찰스 라일리라고 하는 교수님이 우려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오직 믿음의 메시지와 또한 믿음의 메시지에 삶이 따로 더해져야 된다. 헌신이 더해져야 된다라고 하는 이 두 가지의 복음은 가짜다. 가짜다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복음을 놓고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과 헌신하는 것을 두 개로 별도로 구분해서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제자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그 이야기를 열심히 했잖아요. 제자가 됐으면 우리의 삶에 따라서 크고 작은 차이는 있을 수 있어요. 삶의 모습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헌신되어져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지정의로 보고 있는 거예요. 지적인 것과 정적인 것과 의지적인 것으로 보는 건데 앞에 자막을 이렇게 만들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진정한 믿음은 하나님께 대한 지식과 마음의 반응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겠다는 헌신이 담겨 있는 것이다. 맞아요. 진정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머리로만 많이 하나님의 지식을 알고 있다고 해서 진정한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안다면, 정말로 안다면 가슴이 뜨거워질 수밖에 없어요. 사랑을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우리 결심이 생기는 거죠. 나 주님 위해서 살게요. 내가 이렇게 하면서 살게요 라고 결심이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진정한 믿음은 바로 이 지정의, 이것이 전인격이라고 이야기잖아요. 전인격으로 진정한 믿음은 골고루 영향력을 펼치고 있고 우리의 전인격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이 어느 날 한 번 하고 그냥 끝나는 게 아닙니다. 단기 선교 가듯이 6개월짜리 단기 선교 가고 1년짜리 단기 선교를 가듯이 잠시 동안만 헌신하고 되어지는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다섯 번째가 제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모습인데 인내입니다. 끝까지 가는 겁니다. 제자가 된다는 것은 일시적인 행동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제자가 됐다면 우리 번복할 수 없습니다. 특별히 하나님 편에서 우리를 선택해 주셨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절대로 마음을 바꾸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평생 제자입니다. 평생 제자인데 문제는 뭐냐면 이 땅에서 살아나가는 동안에 제자답게 살지 못할 때가 사실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 제자의 삶이 언제 완성되어지는가 하면 6개월짜리 단기 선교를 마치고 나서 아, 다 끝났다. 이랬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1년짜리 단기 선교 갔다 온 다음에 제자의 삶을 다 마쳤습니다. 이제부터는 내 삶 살겠습니다. 이러면 또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게 아닌 거죠. 이 제자의 삶은 언제 완성이 되는가 하면 하나님 나라에서 완성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사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 성도로서 들어가요. 신자로서 들어가요. 그리스도인으로 들어가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들어가요. 그런데 우리가 구원받을 때 제자로 부름받았다고 제가 누누이 이야기했죠. 그러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도 우리는 제자의 모습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구원에 관한 이야기를 가지고 이렇게 제가 여러 차례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어요. 그 시간, 과거, 현재, 미래로 놓고 우리 구원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라고 말씀드렸죠. 과거의 구원은 어떤 건가 하면 이미 이루어졌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미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룩해져가는 성화의 단계를 지금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미래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영화롭게 될 것입니다. 그 말은 구원이 완성이 거기서 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것을 제자하고도 똑같이 맞춰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적용할 수 있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미 제자가 되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제자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현재는 제자로서 살아가기는 가는데 우리가 얼마나 모자르고 부족하고 연약해서 이리 넘어지고 저리 자빠지고 실수하고 죄짓고 그래서 지금 사는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제자답게 살려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근데 언제까지 몸부림쳐요? 주님 우리 부를 때까지. 죽는 그 순간까지 또 실수하고 그렇게 살아갈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성화되어지는 그 과정을 걸어가듯이 제자답게 살려고 우리가 노력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가 언제 완성이 되어지는가 하면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제자로서 완성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구원에 관한 이야기를 이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마태복음 10장 22절에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자, 이 말씀이 우리가 이렇게 과거, 현재, 미래를 이해를 하지 못한다면 아, 핍박이 오고 박해가 올 때 예수님을 믿지 않아도 끝까지 견디는 사람만 구원받는 거구나 라고 해석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 구절은 그렇게 해석을 하면 안 돼요. 또 반대로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는데 아 끝까지 참지 못하면 아 구원을 뺏기는 거구나 이렇게 해석을 하면 안 돼요. 이미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끝까지 견딘다라고 하는 말은 지금 이 세상에서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이루면서 가는 거예요. 구원을 이루면서 가는 거예요. 거룩해지는 과정을 지금 걸어가는 거예요. 베드로는 그래서 이런 경험을 예수님을 통해서 받고 난 다음에 이런 이야기를 해요. 베드로 후서 1장인데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베드로가 흩어져 있는 성도들에게 엄청난 로마 황제로부터의 박해가 있는 이 시대에 편지를 쓰면서 뭐라고 하는가 하면 예수님께서 너희들을 이미 불러주셨고 예수님께서 너희들을 이미 택하해 주셨어. 그러니까 힘써서 그것을 굳게 해라. 잊어버리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미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이미 제자로 부름받은 사람들에게 끝까지 지키라고 이야기를 해요. 바울도 비슷한 이야기를 합니다. 빌립보서입니다. 2장 12절 13절이에요. 같이 읽을게요.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여기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라고 하는 이 말은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구원받고 싶어? 그러면 두려워해야지, 떨어야지. 그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빌립보에 있는 교인들에게 보내는 편지예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항상 복종해서 두렵고 떨림으로 지금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너희들이 해야 되는 그 구원, 너희들이 이루어야 되는 성화를 이루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언제까지라고요? 주님 우리 부르실 때까지. 주님 우리 부르실 때까지 계속해서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것,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그랬으니까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것, 제자답게 산다는 것, 이것은 일회성이 아니라 끝까지 가는 겁니다. 이 정도 되면 여러분들이 그러면 우리 목사님은 오늘 시편 119편을 왜 읽으셨을까라고 여러분이 생각을 하셔야 돼요. 119편에 112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앞에 자막을 열어주시면 예, 105절, 102절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내가 주의 율례를 영원히 행하려고 내 마음을 기울였나이다. 예, 이 부분에서 여러분 영원히 다음에 제가 괄호치고 끝까지라고 되어 있죠. 이 부분이 번역이 조금 아쉬웠어요. 그래서 제가 괄호를 쳤는데 영어 성경에서는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I incline my heart to perform 이라고 되어 있어요. incline이라고 하는 말은 여러분 그 짐 같은 데 가서 운동하실 때 트레드밀 하시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높이를 조금 올리면 그게 incline이에요. 쭉 올라가고 내려가는 건 decline, 쭉 내려가는 거잖아요. incline 하는 말은 끌어올린다는 거예요. 끌어서 올리는데 무엇을 끌어올리냐면 my heart, 내 마음을 끌어올리는 거예요. 무엇을 하려고? to perform, 뭔가를 이렇게 보여주려고. 근데 뭘 보여주는가 하면 바로 your statutes. 그게 뭐예요? 명령이에요. 율법이에요. 성경으로 얘기를 하면 율례예요. 즉 하나님의 율법을 내가 지금 잘 지키고 있는 이 모습을 끌어올려서 내 마음으로 끌어올려서 누구에게 보여주고 싶은가 하면 하나님께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내가요 내 마음이 점점 바글바글 끌어오르고 열정이 타올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도 지키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 내 마음을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있는 것을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이번 주만 할게요. 그러지 않은 거예요. 근데 우리 한글 성경에서는 뭐라고 했는가 하면 영원히 라고만 돼 있어요. 영원히 행하려고 돼 있는데 영어 성경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forever 그리고 콤마 찍고 to the end. 영원히 그리고 끝까지 영원토록 끝까지 하는 거예요. 제자답게 사는 거 오늘 하루로 끝나는 것 아닙니다. 우리 가끔씩 어르신들하고 이야기를 하면 아 이제 뭐 은퇴했는데 우리 어르신들 죄송합니다. 설교 결론에 우리 어르신들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어르신들 가끔씩 이런 얘기하세요. 나 은퇴했는데 뭐 제자답게 사는 거요? 영원히 하는 거예요. 끝까지 하는 거예요. 주님 섬기는 거요? 끝까지 하는 거예요. 예배하는 거요? 끝까지 하는 거예요. 아직 은퇴 안 하신 분들 계십니까? 아, 은퇴하면 뭐 하고 놀아야지. 예, 놀 때 노십시오. 저도 은퇴하면 놀고 싶어요. 그런데요. 놀아도 제자답게 노십시오. 근데 이게 의미가 굉장히 큰 거예요. 제자답게 노십시오. 우리가 놀든지 먹든지 뭘 하든지 우리는 제자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구원의 문으로 우리를 초청해 주셨어요. 그 초청은 제자로서의 부르심도 함께 포함이 되어져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은 어느 길로 가시겠습니까? 대답 못하시겠죠, 이제는. 여러분에겐 선택이 없어요. 여러분은 제자의 길을 가셔야만 해요. 이미 거기에 들어와 계세요. 우리 어르신들, 그럼 이 나이에 내가 뭐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실 거 많아요. 교회 오셔서 젊은 사람들, 힘들어하는 사람 그냥 어깨 한번 두들겨 주세요. 그 사람 위해서 손잡고 기도 한번 해주세요. 그게 우리 어르신들이 충분히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그 젊은 성도 여러분, 저도 젊으니까 젊은 성도 여러분, 우리 끝까지 가야 됩니다. 언젠간 우리가 좀 쉬겠지 그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 끝까지 이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제자입니까? 라고 묻지 않겠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제자답게 사십시오라고 도전하고 싶습니다. 혹 2017년에 제자답게 살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우리 회개합시다. 그리고 2018년과 그리고 오는 모든 해를 제자답게 사는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